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성명을 통해 최근 미얀마 군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미얀마 동부 카야주 푸르소 마을 부근에서는 지난 24일 적어도 30명의 민간인이 살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이사국들이 이번 학살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에 대한 존중과 민간인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적어도 35명이 이번 공격으로 살해당했다며 4명의 어린이와 국제아동단체 Save the Children 직원 2명이 포함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안보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방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필요성과 인도적 구호와 의료진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안전 그리고 경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학살 사건 직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새로운 무기 금지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안은 지난 6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얀마에 무기를 수출하는 인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어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도입된 멕시코 잔류제도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폐기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멕시코 잔류제도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가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11월 도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많은 이민자가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납치 등 범죄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와 미주리주가 소송을 제기한 뒤 연방법원은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메모를 통해 거듭 제도 폐기를 추진했지만 지난 13일 제5 연방 항소법원도 관련 제도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단순히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관련 제도에 대한 폐기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인권단체 메모리알 해산 판결 하루 만인 어제 이 단체의 자매기관인 메모리알 인권센터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모스크바시 법원은 러시아 국내외 50여 개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메모리알이 외국 대행기관임을 밝혀야 하는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메모리알에 이어 해산 명령 판결을 받은 메모리알 인권센터도 정부로부터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외국 대행기관 표시 의무를 계속 어겨왔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시 법원은 인권센터 해산을 청구한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이번에도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외국 대행기관법은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나 언론 매체 등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메모리알과 메모리알 센터는 이번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알렉산드르 체르카소프 메모리알 센터 이사회 의장은 판결 직후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 대행기관법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혀왔다며 이 법은 시민사회를 질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의한 코로나 감염증 하루 평균 확진 사례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사망률과 입원율은 비교적 낮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밝혔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주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동안에도 입원율과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 사례가 전주 대비 60% 급증했다며 하루 평균 24만 4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확진자의 입원은 전주 대비 약 14% 증가한 하루 약 9천 명을 기록했으며 사망률은 전주 대비 7% 감소한 하루 약 1,1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 동맹군과 정기적으로 합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군사훈련과 관련된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전면 봉쇄했지만 아직 재개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2도, 낮 최고 영하 19도에서 0도, 바다 물결 동해는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도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은 채 고립의 길을 걸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해를 결산하고 새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올 대외 메시지는 향후 북한의 대외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2022년에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까? 북한의 선택을 관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늠자는 27일부터 시작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회의가 올해 주요 정책 집행 실태를 겨산하고 다음 단계 전략 전술적 방침 등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는데 김 위원장이 신년사 성격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북, 남북관계 등 대외 기조와 관련해 강경과 유화 중 어떤 방향의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협상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좌초됐던 2019년 연말 열린 전원회의에선 자력 갱생을 강조하며 미국과 대화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화 재개 조건으로 거듭내걸었던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수준의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파기 등 무력행위 고조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아직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이라는 신호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누적된 대북 제재에 더해 거의 2년간 지속된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난이 북한에는 큰 부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선임 국장은 29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메시지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통한 벼랑 끝 전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위협도 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his speech will be along the lines of trying to coax the United States into doing something.
내년 2월 4일 시작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재현하겠다는 한국 측 구상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 협상 재개를 모색하며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일찌감치 신장자치구 집단학살 등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이런 가운데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도 29일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평화 구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습니다. 일각에선 베이징 올림픽 기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올 7월 일본 도쿄올림픽에도 불참한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도 내년 한반도 정세 주요 변수인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먼저 미북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기 등 조정되는 경우입니다. 실례로 2018년 봄에 예정된 연합훈련이 유예됐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여권에서는 이미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의 연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훈련의 시기와 범위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쌍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이 3월 훈련에 반발하며 도발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제정세 전망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은 2022년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2차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발사 혹은 신형 잠수함 진수 등 새로운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2, 3월 사이 상반기 미한연합훈련 때를 도발의 시작점으로 제시했습니다. 3월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북한이 다양한 대남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내년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중대 도발이나 매력 공세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내년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에 끼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수미테리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관여에 우호적인 진보 후보의 당선을 원할 것이라며 북한이 향후 몇 달 동안 한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과 평화 공세 사이를 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learly Kim would want, I would think that progressive candidate to win just because of their policy sense.
올해 줄곧 이어진 미중 갈등은 내년에도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 문제를 넘어서 타이완 등 안보, 신장과 홍콩 등 인권을 비롯한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백악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는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역내 현안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워싱턴과 베이징의 대북 문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된 국경 봉쇄 해제 여부도 올해 큰 관심을 끈 사안입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북중 국경 개방을 대외 관여에 대한 북한의 신호탄으로 여기며 구체적인 시기를 점쳤지만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백신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에도 코로나 백신을 배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산 백신 제공을 적극 제한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의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9일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 동맹군과 정기적으로 합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작전 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내용과 지난 2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을 참조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운영 계획이나 기타 민감한 보안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대변인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선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미한 군 당국의 새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계획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냐는 질문에 한국군의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체계 등 일부 군사적 역량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미한 안보협의 뒤 공개한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이렇다할 만남 한번 없이 2019년부터 시작된 교착 상태가 1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미한 관계를 이간하는 요구를 내세워 냉담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VOA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돌파구 없는 남북관계를 짚어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10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국 당국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이 돌아올 수 있다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국면을 상기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의 전력 증강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남북 합의 성실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한국 정부의 인도적 협력 등 제안에 대해선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같은 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대화의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는 뭐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월에 미한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빌미로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북군사합의 파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가 발표한 담화 내용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한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3월 21일과 25일 서해와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악재는 겹쳤습니다. 북한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3개월 앞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선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7월 들어 남북관계 훈풍이 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한국 내 탈북민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들이 복원된 겁니다. 남북한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합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기대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도 잠시, 통신선을 복원한 지 며칠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하반기 미한연합훈련을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며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집니다. 연합훈련이 시작된 8월 10일 김 부부장은 한국과 미국을 향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 행동이라는 비난 담화를 냈고 담화가 나오고 사흘 뒤 통신선은 북한 측의 불응으로 다시 연락 두절 상태가 됩니다. 통신 연락선 복원과 함께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대북 인도적 협력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던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다시 멈추게 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통전화도 결국은 그렇게 연결시켜서 연합훈련을 중단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지요.
북한은 9월 들어 세 차례 걸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력 시위를 벌이며 한반도 긴장을 일정 수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 9월 21일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 총회 연설 때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었지만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당시보다 분위기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에 대해 담화를 내고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도 종전선언을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다소 유화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북한은 동해상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는 북한이 보인 유화적 반응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시험해 보려는 노림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중요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행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는 협상의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핵 능력을 꾸준히 강화해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미국과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유연성은 보였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황이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9월 말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재차 복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적대시 정책과 이중적 태도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설 이튿날 북한은 이런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정우영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잊지도 않은 적대시 정책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10월 들어서도 이 같은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을 통해 한국이 군비 현대화 명분으로 대북 억지력을 내세우고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중기준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전제조건을 굽히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올림픽 무대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계기로 삼으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2월 7일 화상으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종전선언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종전선언 성사를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들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만일에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종전선언은 입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종전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종전선언 안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길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남북 간 교착 국면이 풀릴 수 없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도 북한이 대외관계 재개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내일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고집하는 특징이 뚜렷한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취임 첫 해를 보낸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꼽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대북 정책이나 대북 관련 언급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와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대통령이 이보다 더 다를 순 없다면서 전통 외교로 복귀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거래와 성공 달성을 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방향성에 주목했습니다.
So this is a studied approach. It's not transactional. He knows it's going to take time. And it's going to require
거래적인 방식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학습된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과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많은 협상과 좋은 정보, 통찰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인내심도 가질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전임 행정부에서 보였던 위에서 아래, 즉 톱다운 방식이 아닐 것이란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점차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에 무게를 두면서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 6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외교가 북한 문제의 해법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의 전문가들도 이 복잡한 사안에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is strategy is, look, we're prepared to negotiate. We need our experts to negotiate the complex issue.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큰 차이점으로 꼽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정상회담까지 가졌던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한 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각종 연설 등에서 북한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취임 초기에 비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횟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 문제를 최고 수준에 올려놨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lower priority under Biden than Trump because Trump elevated it to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같고 외교적 열망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비슷한 만큼 결국 우선순위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있었다면서도 정책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선 그런 절박감을 반영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7일 미 외교협회 대담 행사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 국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어느 정도를 위한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외교와 엄격한 억지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means that it's some for some. Another way of describing it is that Biden described it as.
하지만 외교라는 도구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억지력이라는 도구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하는 것 외에 특별히 주목되는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의 집중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면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asically, we've gone back to strategic patience. I mean, North Korea once again is no longer.
보스 국장은 북한이 무언가 큰 일을 저지르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외면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는데 투자할 정치적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선 제재 완화와 같은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큰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꽉 막혀있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멀어진 데 대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 등을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당장 대응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국내외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측된 또 다른 특징은 동맹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과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조율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서도 두 나라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인사들이 한국, 일본 측 대화 상대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횟수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월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유엔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외교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한 해 총 75차례 공개 활동에 나섰지만 군사훈련 참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형태의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며 경제단속, 체젠 유지와 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군사훈련과 관련된 공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총 75회 공개활동을 했지만 군사훈련 참관과 군부대 시찰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7일 집권 6년 만에 군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간부들을 소집해서 노동자의 절대 충성하는 지휘관들을 육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 등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 기강을 바로잡고 군인들의 사상 통제와 충성심 유도를 위해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73주년을 맞아서 민간 조직과 비정규군이 중심이 된 열병식에 참여해 근제를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단거리 열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 등 총 8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올해 어떠한 미사일 시험 발사도 현장에서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시작됐던 지난해에는 54차례 공개 활동을 했고 특히 2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 군사훈련 등을 참관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약 두 달 동안 8차례나 직접 훈련장을 찾았고 합동 타격 훈련, 전술 유도 무기 시범 사격, 포사격 훈련 등을 현장에서 모두 지켜봤습니다. 김 위원장의 올해 활동은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총 85차례 공개 활동 중 20차례나 다양한 군사 훈련을 참관하고 군부대를 시찰했던 2019년 당시와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올해 노동당 회의는 계속 개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6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노동당 8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간 중 1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1차 전원회의에 이어서 2월과 6월에 각각 2차, 3차 전원회의를 소집했고 지난 27일에는 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1차 확대회의,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정치일꾼 강습회,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11월 3일 삼지연 건설사업 현지 시찰을 포함해 올해 경제 분야와 관련된 현지 지도를 4차례 진행했습니다. 3월 24일에는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서 연설했고 4월 1일에는 평양 보통강 강안지구 주택단지 건설 현장 방문에 이어 8월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해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 각각 약 한 달 동안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4일 그리고 10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살이 빠진 모습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국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체중을 20kg 정도 감량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원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올해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주요 안보 현안으로 다뤘습니다. 연방정부와 민간을 겨냥한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이 부각됐지만 북한의 사이버 위협도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백신 제조사 해킹부터 가상화폐 자금 탈취까지 북한은 올해도 전방위적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에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신설했습니다. 2021 국방수권법에 근거해 신설된 이 자리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크리스 잉글리스 전 국가안보국 부국장을 첫 국가 사이버 국장으로 지명했고 상원은 6월 만장일치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이버 분야를 주요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미 조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2020년 말 드러난 솔라윈즈 해킹 사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솔라윈즈 사태는 해커들이 미국의 네트워크 보안업체인 솔라윈즈를 해킹한 뒤 솔라윈즈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전산망에 침투한 사건을 말합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최소 9개 공공기관과 약 100여 개 민간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핵무기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부와 국가 핵안보실도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이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 정보기관을 공식 지목하고 관련 러시아 단체와 인사들을 제재했습니다.
Today, I've approved several steps, including the expulsion of several Russian officials as a consequence of their actions.
하지만 사이버 위협은 민간 부문에까지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돼 미 동부의 기름값이 한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미국 내 쇠고기 소비량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 JBS도 전산망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위협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민간,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례로 백악관은 8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관련 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국가 사이버 안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민간 부문이 대부분의 핵심 기반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만큼 연방정부 혼자 사이버 안보 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업 대표들이 사이버 안보의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t the reality is most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owned and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이어 11월에는 한국과 일본 등 35개국과 함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등 올해 미국 내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는 러시아가 지목됐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 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11월 백악관 랜섬웨어 대응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최근 사이버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VOA의 문의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특히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고 사이버 간첩 활동 위협도 여전하며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4월 공개한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가상화폐 탈취 시도 등 사이버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연방수사국 FBI와 재무부 등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재무부 해외자상통제실은 10월 가상화폐 산업을 위한 제재 준수 지침을 공개하면서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과의 가상화폐 거래가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해커들에 의한 공격으로 최근 주목을 받은 사건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북한 추정 해커들의 활동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보고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전투기 KF-21 등 무기체계와 장비를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 산하 에너지 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도 해킹 공격을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또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셀트리온 등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원천 기술을 훔치기 위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사이버전 요원을 약 6,8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미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멀웨어, 악성 소프트웨어를 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보안연구원들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는 미국 보안업체 프루프 포인트를 인용해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대북 문제를 다루는 러시아 과학자, 외교정책 전문가, 비정부기구를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활동의 목적은 첩보 활동, 교란 등 비대칭 전력 차원은 물론 제재 회피를 위한 금전적 목적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월리 아데에모 부장관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 북한의 행위자들이 금융기관과 미국 회사로부터 13억 달러 이상의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탈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For the North Korean actors who stole or extorted more than 1.3 billion in fiat and cryptocurrency.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킹 범죄 수익으로 3억 1,640만 달러 이상을 취득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 근무와 온라인 금융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전면 봉쇄했지만 아직 재개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북한 당국은 다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안소영 기자와 북한 내 백신 공급 현황 등 올 한 해 코로나에 따른 북한 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이 북한의 코로나 백신 공급 상황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최근 북한에 백신을 추가 배정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양의 백신이 확보됐습니까?
코백스는 지난 23일 북한에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가 북한에 백신을 배정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총 811만 5,600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회 접종인 만큼 405만 7,8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북한 전체 인구로 보면 16%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북한 내 접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백신 도입을 돕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코백스 대변인은 최근 VOA 이메일 질의에 자신들의 대북 백신 지원이 성사되도록 북한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북한에 들어간 백신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백신을 지원받을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합니까?
코백스가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처음 배정한 건 지난 3월입니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배정했고요. 이어 11월 말에 473만 회분을 추가 배정했는데 당시 백신을 원하지 않는 나라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코백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용 의사는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8월 북한은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은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에 재배정해도 된다고 한 것을 보면은 코로나 백신을 제공받겠다는 의사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북한이 일부 백신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간보전략연구원은 지난 7월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다른 백신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고 중국산 백신은 불신에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도 이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핵심적인 치명타를 주고 있거든요. 경제에.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백신이 아주 시급합니다. 시노팜, 시노백이 지금 돌파 감염이 상당히 심하고요. 그리고 효용성도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은 불신하고 있고.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인 박기범 미국 하버드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혈전 유발 등 논란이 일자 북한 당국이 관련 정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관측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또 사회적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백신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장기화한 고립으로 인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철저한 봉쇄 조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국경을 닫고 국제사회의 지원조차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신종 코로나 때문인데 여전히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보건성은 세계보건기구의 주간 단위로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보고하는데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은 주민의 수는 총 46,985명이고 확진자 수는 여전히 0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북한 당국의 방역 강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이 쉽게 개방될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꽉 막힌 상황인데 내부 상황에 대해선 어떤 관측들이 있습니까?
일단 인도적 지원 물품의 북한 내 반입이 거의 중단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0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일부 보건용량 물자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당시 북중 국경이 일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가졌지만 상황 변화 조짐은 아직 없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북한 내 결핵치료제 등 의약품은 일찌감치 동이 났을 것이고 주민들의 영양 상태도 유엔기구와 여러 단체들의 관측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식량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식량 소비 상황이 열악한 북한 주민 비율은 70% 정도에 달하는데요. 국경이 차단되면서 비료와 농기구 등 수입에 의존하던 농업용 물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량난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코로나로 이동 제한 조치가 엄격해지면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경제 상황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내부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한국통계청의 2021 북한 주요 통계 지표를 보면요.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5% 역성장했습니다. 2019년 0.4%로 가까스로 플러스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 사태로 다시 이렇게 추락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 마이너스 4.5%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7년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2년째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에 비해 약 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2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서명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7,682억 달러의 국방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새 국방 예산은 미군 연봉 2.7% 인상과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 관련 예산 71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예산 3억 달러 등 유럽 방위를 위한 예산 40억 달러도 국방 예산에 담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유지와 작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이전 6,520만 달러에서 6,71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또 정보융합센터 평택 소재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내에 블랙햇 IFC를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는데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블랙햇은 중국과 북한 관련 군사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국방수권 법안과 관련해서 미한 동맹 태세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동맹 태세를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우리의 배치 태세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 발표하기를 원하는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인 5IG를 확대해서 한국을 포함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VOA 뉴스 조원우입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2도,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9도에서 0도. 바다의 물결 동해는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 신의주는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4도, 강계 비가 내리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11도, 해주 개성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주는 영하 10도, 영하 3도, 개성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4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물결은 1에서 4m,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성명을 통해 최근 미얀마 군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미얀마 동부 카야주 푸르소 마을 부근에서는 지난 24일 적어도 30명의 민간인이 살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이사국들이 이번 학살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에 대한 존중과 민간인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적어도 35명이 이번 공격으로 살해당했다며 4명의 어린이와 국제아동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직원 2명이 포함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안보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방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필요성과 인도적 구호와 의료진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안전 그리고 경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학살 사건 직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새로운 무기 금수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안은 지난 6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얀마에 무기를 수출하는 인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어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도입된 멕시코 잔류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폐기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멕시코 잔류 제도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다 대기하다가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많은 이민자가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납치 등 범죄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와 미주리주가 소송을 제기한 뒤 연방법원은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메모를 통해 거듭 제도 폐기를 추진했지만 지난 13일 제5연방항소법원도 관련 제도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단순히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관련 제도에 대한 폐기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인권단체 메모리알 행사 판결 하루 만인 어제 이 단체의 자매기관인 메모리알 인권센터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모스크바시 법원은 러시아 국내외 50여 개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메모리알이 외국 대행기관임을 밝혀야 하는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메모리알에 이어 해산 명령 판결을 받은 메모리알 인권센터도 정부로부터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외국 대행기관 표시 의무를 계속 어겨왔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시 법원은 인권센터 해산을 청구한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이번에도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외국 대행기관법은 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나 언론 매체 등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메모리알과 메모리알 센터는 이번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알렉산드르 체르카소프 메모리알 센터 이사회 의장은 판결 직후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 대행기관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밝혀왔다며 이 법은 시민사회를 질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감염증 하루 확진 평균 확진 사례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사망률과 입원율은 비교적 낮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밝혔습니다. 로셸 월란스키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주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동안에도 입원율과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 사례가 전주 대비 60% 급증했다며 하루 평균 24만 400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확진자의 입원은 전주 대비 약 14% 증가한 하루 약 9천 명을 기록했으며 사망률은 전주 대비 7% 감소한 하루 약 1,1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NIAID 소장도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분석한 오미크론 초기 분석 자료를 인용하며 기존 변이종인 델타보다 확진 사례당 낮은 입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런스키 국장과 파우치 소장은 사망률과 입원율 추이는 확진율보다 약 2주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두 번째 부스터샷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첫 번째 부스터샷의 지속성과 보호효과에 대한 자료가 현재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수단의 다르푸르에 소재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구호품 창고가 최근 무장괴한들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